지난주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Rejoice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Rejoice라고 하는 말은 Rejoin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Rejoin,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것, 또 그분과의 관계가 intimacy, 정말 그분에게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rejoin이라고 하는 미닝이 있는데, 또 그 뒤에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하는 and curious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쓰고 있고, 또 always라고 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서 주님 안에 또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또 항상 다시 강조하여 또 다시 again,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계속 강조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I will say it.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너에게 말할 건데, 무엇을 말할 거냐면 나는 너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감옥에 있었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시간에 유언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지역은 좀 괜찮은 동네거든요. 가보니까 빌립보는 그래도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건너는 그런 아주 인접한 곳에 있어서, 그리고 항구가 가까워서 아주 그 굉장히,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보면 그 성이나 아니면 그 형상들이 아주 잘 갖춰 있는, 크지 않은 동네인데요, 아주 잘 갖춰 있는 그런 그런 그 역사적 그런 그 마을을 이렇게 가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형편에 바울보다 나쁜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만한 그런 그 환경 속에 있는, 그러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유럽으로 건너와 첫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정말 그 몇 주밖에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났던 아주 빈약한 그 교회일 것 같은 거기에 편지를 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지금 사실은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재료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권세와 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오늘 진정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크리스천 굉장한 초대교회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무슨 어린 아이들은 뭐 딱지 먹기를 한다든지, 요즘 딱지 먹기 안 하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기쁜 거,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고 그러면은 기쁘니? 그렇게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재밌니? 그래, 재밌니? 재미와 기쁨은 달라요. 때로는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도 있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 공부를 해서 터득하는 기쁨, 그것이 주는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rejoice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joy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팩트가 다르고요. 방향성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재미나 기쁨은 외부로부터 와요. 그래서 어디 뭐 리노나 어디 뭐 가서 이렇게 뭐 잭팟이라고 하는 거를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뭐가 탁 터지면 막 기쁘잖아요. 막 팍 터지듯이 막 100만 불쯤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뻐요. 그것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또 아이가 성적을 갑자기 잘 받아오면 그 성적 때문에 또 높은 자리 때문에 또 좋은 직장 때문에 이렇게 오는 또 집을 장만하면 때로는 또 우리가 기다리던 무엇이 이렇게 내게 주어지면 기쁨이 이렇게 오는데 그것은 다 그 팩트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오는 그것을 세상적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기쁨은 이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에 있었던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여도 그렇게 억압을 하여도 목을 조르고 죽음을 죽어도 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 사람들은 돈줄 막으면 때로는 명예를 막으면 직장을 막으면 또 성공을 막으면 때로는 또 건강을 막으면 자녀를 막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 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그 네로가 이 크리스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and curious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Rejoin 주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뭐 신앙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것을 100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좀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그러면 한 뭐 5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그 우리의 그 여호와께로 닿는 어떤 그런 기쁨이 여러 가지 팩트가 있어요. 100개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examine하고 search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가까움이 멀어진 것이 뭔가 때로는 어떤 우리는 환경 때문인가 자녀 때문인가 이것이 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이렇게 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 잡혀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예를 듭니다. 이렇게 버킷이 이렇게 있는데요. 버킷이 뭐 이 바닥부터 이만한 버킷이면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죠? 이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버킷이 이 밑에 구멍이 실같이 실바늘처럼 그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뭐 내가 깨워서 계속 물 집어넣으면은 뭐 그 새는 것보다 넣는 게 많으면 차고 넘칠 수 있겠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아침에 보면 물은 여지없이 이 버킷에 다 채운 게 아니라 그 구멍난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ability,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구멍난 데 밖에는 그만큼 밖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이만큼, 그 ability라고 하죠. 능력이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큼밖에 살 수 없는 그것이 대부분의 많은 이것이 죄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바닥이 그냥 뭐 허물어져서 분나 마나 뭐 10분도 안 돼서 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고쳐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rejoin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 있는 100개도 넘는 내 버킷의 그 구멍들을 메워가는 것이죠. 메우다 보면 정말 무엇인가 충만이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충만이 뭐예요? 다 메꿔줘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너는 이만한 그릇이다. 이만한 그릇의 인생에 이만큼을 채우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아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만족입니다. 만족. 뭐 찰만자 아니겠어요? 만족하다고 하는 게 이 만족이에요. 우리는 오래된 그릇 같아서 다 구멍나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그것을 다 메꿔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죗된 인생이지만 만족한 인생을 사는 맥시마이즈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rejoin,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여인네로부터 또 세속으로부터 많은 돈을 뿌림으로 기쁨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가 모두 다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것, 이것이 그 rejoice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이 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그잼하여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팩트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물질에 관한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내 자존심에 관한 것 어떤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자주 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리조인 시킴으로 탕자의 부분을 자꾸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내가 뭐 원하는 소원과 마음의 소원은 달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만큼을 채워주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일들. 뭐 인생이 어떤 우리의 능력을 3%도 아인슈타인이 3% 썼잖아요. 우리는 뭐겠어요. 그죠? 100%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고작 아인슈타인은 3%에서 5%를 쓰고 사용해도 그 사람이 뭐 세기의 발명가가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워져서 rejoin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maximize 시키는데 maximize 된 인생 가운데 성경의 인물 중에는 그 데이빗이 있어요. 데이빗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이 데이빗 많잖아요. 정말 바닥부터 구멍난 아이예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에게도 무시를 받았던 그런 그 바닥부터 구멍나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맥시마이드를 그리고 엄청난 그 은혜를 뭐 솔로몬 같은 이들도 나중에는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서 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가까워지니까 그의 인생을 아주 그냥 맥시마이드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10배 정도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내가 광대가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맥시마이즈 시키려고 한다면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좋은 가요 공부 가르치는 거 그거는 뭐 물론 뭐 여러분들 뭐 하세요 능력대로 하시지만 그분이 채워야 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그 재료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넘어왔어요. 5절에 넘어오니까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 관용은 조금 이따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보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감으로 들립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뭐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near 또는 The Lord is at hand 그랬어요. 너무 가깝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깝다고 하는 이 그 예수님의 시대나 또 초대교회의 시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항상 무슨 미닝이 있냐면 내가 말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심판날이 가까우니까 너 관용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좀 이상하게 돼요. 보세요. 4절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막 기뻐하라라고 했다가 이제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럴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그 전에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요. 주님이 이놈 관용하고 있나 보자. 내 심판이 지금 at hands. 가깝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너를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말씀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심판. 주께서 가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always 같은 그런 그 맥락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히브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보면요, 앵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호 큐리어스 앵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큐리어스 뭐 이건 주라고 하는 뜻이죠. 호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앵거스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 near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떻게, 이 문장 전체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가깝게 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주께서 너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깝다고 하는 그 말이 주님이 가깝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니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관용이 이제 뭐예요? 관용이 뭘까?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tolerance 또는 뭐 gentleness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관용은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God has love라고 하지 않고 God is love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God has tolerance가 아니고 God is tolerance.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은 그냥 관용 자체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시고 관용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대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이 높은 물이 낮은 물로 내려가는 것처럼 관용이라고 하는 그분을 가깝게 대해지면 우리에게 영양 먹여지는 그분의 성품이 있는데 물론 사랑도 들어오지만 그분의 관용하심 그분의 관용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관용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뭐 겸손하다, 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뭐 톨러런스 뭐 미닝이 그거예요. 그리고 젠틀리스. 그래서 늘 양보해 주고 나누고 그런 쪽으로만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겸손한 사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관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그것이 관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하게 하셨던 그 죄인의 옷을 입고 탄생하게 하셨던 그때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나 해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우리를 너무 그 불쌍히 여기사 관용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 던지고 또 뭐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욕하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뭐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죄를 다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이게 관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관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관용은요 확실히 뭐랄까요 편중되고 편협되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을, 그냥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을 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양이야.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염소야. 어떤 사람은 뭐 양도 염소도 아닌 뭐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관용은요 편협되어 있어요. 한 7, 8년쯤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는데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아집과 너의 고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목회 한 10년, 15년 정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연 다 끊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안수를 받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회 한 15년쯤 했으면 좀 끊어질 건 끊어지고 없어질 건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바른 목사 되고 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제가 기대했던 아 착하고 순종된 종아 뭐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저의 아집과 고집에 관한 편견에 관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엔 섭섭했어요. 아니,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불꽃 같은 눈으로 저에게 정확하게 고집, 아집, 편협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울었어요. 섭섭해서. 진짜로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저는 위로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위로 안 주시고 막 그 무서운 아버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고집, 아집 뭐 그래서 그때 다 해결하고 지금 이렇게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늘 제게 이렇게 마치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깨닫게 시작되는데요.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관용도 편협, 아집, 편견이에요.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하고요. 용서할 만한 것까지만 용서해요. 나의 좋아하는 것과 나의 싫어하는 것. 항상 교회 안에, 요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냐면 항상 그래. 뭐 제게 자식이 둘인데도요. 뭐 그건 안 해봤겠어요? 염소와 양을 두 자식을 나눌지 않겠어요? 한 날은 에이 한 날은 좋았고 한 날이 좋았다. 에이 한 날 내 자식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이게 죄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표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믿고 나의 어떤 신념을 믿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가 항상 편협이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편협이에요. 항상 쏠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편심, 치우쳐 있다고 하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아픈 말씀은 치우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우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죄는 다 배가 이렇게 난파되어질 지경이 돼서 이렇게 반쯤 이렇게 실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 평형수라고 하나요? 집사님 맞아요? 평형수? 배 밑창에 항상 그 평형수를 채우지 않으면 이 배가 복원력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물이에요. 그 물을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또 국위 성향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배 밑창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형수가 이게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평형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물건을 이쪽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치우치고 이쪽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치우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편협해요.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죄인이 다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가 다 편협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관용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인 거예요. 이만큼만. 갑자기 어떤 성도가 나타나서 제 아들을 몹쓸 놈이라고 막 그냥 아주 못된 놈이라고 막 그러면 저는 벌써 자식에게 편협돼 있잖아요. 그럼 당장 제 속에는 네 자식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평형수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항상 치심, 치중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의지해서, 나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우월감, 또는 나에게 주어진, 정말 이때까지 잘해왔던 나의 어떤 그런 삶들이 거기에 크레딧 주지 말고. 오늘 여기에 관용이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관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너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 십자가를 이 안에 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너 관용할 수 있어. 감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관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어. 아닌데요. 내가 지금 50평생을 살았는데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뒤에 말이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는 The Lord is near, The Lord is at hand. 주님이 네 안에 계심으로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거야. 나 인간 홍지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말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착함과 나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그런 그 선함,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편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깨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관용하며 그분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으며, 그분을 내가 안을 수 있으며, 그분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우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인간 홍지선이는 지금 50평생 내가 바꾸지 못한 걸 지금 바꾸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거 성질을 바꾼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이 바뀐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50이 넘어가면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속 터져 죽어요. 그게 세상적 가르침이에요. 50년 동안 해왔던 그 버릇을 내 인생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나 49인데 아직 가능한가? 뭐 그러지 마세요. 이 죄는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면 60이라도 괜찮고, 70이라도 괜찮고, 80이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중독들 있잖아요. 그 중독들이 끊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뭐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이게 당구 치면 막 당구가 막 그냥 막 보여요. 막 밥상에서도 보이고, 막 그 버스 뒷좌석에 앉아갖고 막 저 사람 머리와 저 사람 머리가 이렇게 해갖고 빨간 머리와 노란 머리가, 아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갖고 저기서 모이겠지. 막. 기껏해야 뭐 백치는 제가요. 하, 별소리 다 하고, 아, 여기 뭐 막 운전사 머리 하얀 머리와 뭐 별 생각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이유가,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에디트도 바뀌고 삶의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는, 관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은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 원래 주님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는 그 성품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구멍 났어요. 구멍이 한 3개쯤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봉틀로 박은 것처럼 오바롭고 한 것처럼 그냥 다다다다다다 많아요. 근데 왜 반주자를 봤네가 모르겠지만 많아요, 많아요. 뭐 물이 뭐 한 줄기만 찌익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붓자마자 와 무슨 폭포도 아니고 제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퍼펙트한 것 같이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고 섭섭한 일에도 얼굴 안 바뀌는 것 같이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고등죄인이에요. 뭐 국어선생님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죄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면요. 금방 엄마 눈 못 맞춰요. 그리고 말도 못 꺼내고요. 안절부절하고 뭐 그거 감추느냐고 막 그러는데 고등죄인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 웨이로 인사하면 고개가 이렇게 좀 가요.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그럼 이제 그분도 나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데 그분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고 우리가 예수 놀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25년을 목회하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뭐 남짓 남았는데요. 아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죽일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는데 잘 있었니? 뭐 이런 전화를 맨날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요, 이게 화병 나서 못 살아요. 화병 나서. 우리가 몇몇 되지 않는 이 성도들끼리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크리스천 이것이 뭐냐면 이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근데 우리끼리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또 어디에 가서도 아니 뭐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공항에서도 저 사람 하는 애들을 보면 제게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뭐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스! 오우, 내가 목사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뭐, 비즈니스 하세요? 아 내가 그렇게 보이나? 적어도 무슨 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괜찮겠는데 무슨 아니면 뭐해 먹고 사세요? 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주께서 주신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난 크리스천들, 난 빌리버, 나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야,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참 고매하시다.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옷이 이렇게 옷매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용서와 관용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용서, 불쌍히 여김, 뭐 나눔, 또 뭐 겸손이 다 들어가는 게 이게 tolerance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내가 주님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확신도 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거 확신한다면 아 내가 이제 편협된 관용이나 뭐 몇 푼 돈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용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용서와 이 관용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encourage 이 유언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편협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평형수를 이루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넓은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